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다른 사람을 많이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거칠고 인색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자기 아들, 딸들에게만큼은 그렇게 너그럽고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악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말씀한 것이 어떤 것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인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것은 아주 깊고 넓고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적인 거죠. 전체가 아니고. 그런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하나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구절로 11절이 그 핵심 구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부모는 다 죄로 타락된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 악을 저질러서 악한 것이 아니라 본질상 악인이죠. 죄인이죠. 그 말이죠. 그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아들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잡아다 줄 부모가 있겠느냐?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여기 11절에 하물며라는 헬라 원어는 포소스라는 단어입니다. 포소스. 하물며 이 포소스라는 단어 헬라 원뜻은요. 하물며라는 뜻보다도 얼마나 큰, 얼마나 많은가라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크고 좋은 것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많이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또 실제로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희생시켰다면요. 여러분 아들보다 자녀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가 귀하지 아니하겠어요?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그렇게 버렸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얼마나 귀해요? 우리 인생은 아니라도 얼마나 자식이 귀합니까? 내 자식이 최고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아들보다 덜 귀한 것, 다 덜 귀하죠. 우리에게는 너무 귀하고 귀한데 하나님에게는 덜 귀한 거예요. 독생자보다 덜 귀하죠. 덜 귀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대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 소원을 이루어주시는데 소원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이 꼭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만족하게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영성 작가인 한나 히톨 스미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 히톨 스미스. 이 부인은 그의 첫째 딸을 5살 때 기관지염으로 떠나보내고 너무 슬프겠죠. 그녀의 남편은 사역의 실패와 여러 가지 사고로 그녀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여자의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도 1860년대 후반에 미국 뉴저지에서 일어난 제2차 대각성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이 여자가 안겨주고 위로와 도전을 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의 고백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다르게는 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르게 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도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군인들이 연합을 한 거죠. 뭐 때문에 이 세 나라가 연합했느냐? 이 나라 세 나라 중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걸린다. 자, 우리 연합하자. 이 나라 완전히 한꺼번에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삼국 동맹국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편이에요. 하나님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압, 암몬과 세일 사람들을 이게 다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편인지 잘 몰라요. 나라가 다르니까. 자, 우리나라와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과 연합을 했다. 그 연합해가지고 막 싸우는데 저기 적군 같다는 거야. 저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적군으로 의해서 싸우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저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막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아주 쉽게 좋은 것, 즉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네 자리를 뜨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즉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즉 치유의 큰 기쁨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병자예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서 한번 걸어보기가 최대의 소원이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걷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죠. 이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뭐였습니까?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한평생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과 꼭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한평생 자식 하나 바라보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온 어머니에게는 이 자식이 어머니의 전부죠. 그래서 모든 희생합니다. 모든 것이. 자식된 여러분들 이 좀 아세요. 아무리 좀 그건 몰라도 알리고 노력을 하셔야지. 자식된 분들. 그냥 오늘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아, 잘 들어라. 잠언에서 자녀들아는 말은 오늘 말로 번역을 하면 자식들아, 잘 들어라. 내 어미와 아비가 하는 이 자문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식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자식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어하고 좋은 것을 다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못돼도 보통 못된 자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고맙게 생각하고 참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 자녀가 돼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다. 부모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자식에게 좋은 것이라면 다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진리를 바꾸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 중에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라 그랬죠?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오늘 11절 12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니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을 하시면서 곧 강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12절에 조금 구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고 해놓고 대접하라. 구하는 것과 대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네가 구하여서 좋은 것을 받고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받고자 하느냐? 그 믿음 생활한 저 여러분에게 이것이 다 소원이죠. 여러분이 현 시점에서, 현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전능전지하신 분이시지만 알아서 척척척척척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장착해놓지 않았습니다. 전자동화, 오토매틱화 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있고, 우리의 머리가 있고, 우리의 상황이 있고, 우리의 모든 행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처분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들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자,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구하라고 해놓고 대접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네가 구한 것은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받고 자는 게 아니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네가 다른 사람에게도 대접받고자 하지. 그런 소원이 있지. 좋은 대접받고자 하지. 이 얘기예요. 좋은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도 그렇게 대접해라. 다시 말하면 사랑을 베풀라는 말이죠. 사랑을 베풀라. 이 말씀 속에 받기만 하려고 하고 남에게 주고 베풀고 대접하는 배려와 사랑은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도 없다는 말이에요. 기도 응답도 없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가 없다는 의미가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지 않고 인색한 마음을 가진 인생에 좋은 것이 전혀 없는 깡마르고 사막 같고 환난과 가난과 배척과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결과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가난이 따라오고 환난이 따라오고 배척과 버림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고 먼저 남을 대접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베풀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고 살면. 그래서 이런 비유도 하죠. 사랑은 나무뿌리와 같다. 라는 비유를 합니다. 사랑은 나무뿌리와 같다. 나무는요,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있죠.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을 때는 그 나무는 그 어떤 태풍에도 잘 넘어지지 않고 잘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맛있는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을 때, 튼튼하게 내려져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잘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맛있는 과일을 맺듯이 우리의 신앙에 사랑이라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을 때 사랑이라는 신앙의 뿌리,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뿌리,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본질도 바로 사랑입니다. 삶의 제일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꿀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을 너무 크게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이상 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계속 더 다오 그 머리처럼 달라붙어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남이 또 사랑을 줄 때도 우리는 사랑을 베푸니까 사랑을 주잖아요. 줄 때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에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남이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받는 것을 아주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러냐? 무슨 흑심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죠. 주는 사랑, 예. 순진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 사랑을 속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벌 받을 것 아니에요? 내가 심판자가 돼서 심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한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교인들 중에요, 거짓말쟁이가 많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래요. 거짓말쟁이가 많아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나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베풀라. 사랑을 베풀라.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죠. 너무 까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요, 사랑 줄 줄 몰라요. 사랑을 할 줄을 몰라. 까칠해, 사람이. 자, 예수님이 이제 믿었다면 그 사실을 자기의 본질을 잘 깨닫고 자기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사랑을 베푸세요.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베푸시라고. 내가 먼저 베푸시라고.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날씨가 덥고 이렇게 축축해서 신경이 예민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더 사랑을 베푸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이런 계절을 잘 넘길 수 있고 오히려 은혜가 충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5년 전의 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정은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혹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은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지야말로 참 그야말로 5년 전에 너무나 슬퍼했던 사건이 있었죠. 2021년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16개월 된 어린아이 정인이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때 정인이가 이 어린 정인이가 어떻게 목숨을 잃게 되었는지 다른 모든 뉴스 채널에서 보도가 되었고 인터넷 세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눈물과 슬픔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인이가 숨질 당시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 그 어린아이 갈비뼈가 7개가 다 부러져 있었고 대장도 꺾여 있었고 심지어 장기 중 가장 안쪽에 있는 췌장이 다 끊어져서 문드러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몸속에 14군데가 부러지고 끊긴 상태로서 사망이 이르게 되었음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참혹한 유아 사망 사고였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췌장은 장기 중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췌장이 끊겼고 췌장이 상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돼야 상하느냐? 큰 8톤 트럭 바퀴가 그 위로 지나갔을 때 사람의 가슴팍으로 지나갔을 때에 나는 상처다. 또 하나는 소에게 소의 뒷발질에 정면으로 세게 받쳤을 때 그 충격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문의가 이야기했습니다. 차장은 잘 안 상한대요. 아무리 상처를 입어도. 그런데 이 어린 아이에게 그 정도로 강한 충격으로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인을 분석해 보니 두 살짜리 아이. 이 아이가 8개월 동안 끔찍하게 8개월 동안 끔찍하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결론이 나섰죠. 그 말 못하는 아이가 8개월 동안이나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잔혹한 행위를 당하고 맞다가 끝내 죽게 되었다는 것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애통해하며 그 양 엄마를 악마라, 악마라 부르며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울분을 토해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운 사실은 그 어린아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가 모두 크리스천이었다는 것. 진실로 크리스천이었다면 이리 안 하겠죠. 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때 또 한 번 더 기독교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이런 때가 있었죠. 이렇게 그래도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성장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예. 그래서 이들의 악마 같은 짓에 크게 참 분노한 적이 있었고 저도 그때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의를 달라고 기도해도 되겠지만 의보다도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사랑이 제일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뭘까요? 가장 착한 행실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성도들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죠. 내가 너한테 당할 줄 아냐? 라고 하면서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야가 빠져가지고 성도는 착해야 되고요. 예수 안 믿을 때 야가 빠졌더라도 교회 와서는 순진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 나이처럼 순진하게 돼야 됩니다. 좀 순진하세요, 여러분. 좀 속으면 어때요? 손해보면 어때요, 좀?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 오히려 악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기독교가 비난을 받습니까? 개독교라고. 이유가 뭡니까? 온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희생입니다.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손톱 만고도 손에 안 보려고 그냥 칼날을 그냥 세워가지고 그냥. 여러분, 아주 쉬운 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너무 쉽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러브, 아가파오, 무조건 사랑해라. 정인이 사건은요, 사랑을 추구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려서 16개월 된 어린 생명에게 가혹한 학대가 가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6개월 된 그 어린아이를. 우리나라에 그런 짐승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 부모가 있었다고요. 물론 뭐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키우려고 데려온 아이를. 세상에, 세상에.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이 메말라가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톨스토이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소설과 단편을 많이 썼는데요. 그의 작품 중에 북두칠성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북두칠성. 가뭄이 심하던 때에 한 여자아이가 병든 어머니에게 물을 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구해. 가뭄이 너무 심해서 마실 물이 없는데 한 어린 여자아이가 병든 어머니의 물을 구해주는 이야기인데 소녀는 꿈속에서 노인을 만나서 물을 얻고 자기 엄마한테 주려고 기가하던 중에 목마른 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에게 물을 줍니다. 또 나그네가 목말라서 그 물 좀 달라고 해서 그에게 물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가던 표주박이 개와 나그네에게 물을 다 주고 난데 그 표주박이 은과 금으로 변합니다. 나중에 어머니의 그 물을 갖다 주었을 때 물은 금강석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북두칠성이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랑에 의해 살고 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사랑은 폐망의 시초가 되고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행복한 삶의 시초가 된다. 할렐루야. 인간은 사랑에 의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사랑은 폐망의 시초가 되고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행복한 삶의 시초가 된다. 이건 성경만큼이나 맞는 진리죠. 맞는 진리죠. 여러분 너무 자기만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여러분 자신보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은 폐망의 시초가 되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행복의 시초가 된다. 세상에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으로 폐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인이의 양 부모들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들 속에 세상 중에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현실이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있나요? 주신 은혜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없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촛대, 네 삶의 근거를 없애버려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소망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받은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이 사랑을 회복하라. 네가 사랑을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면요. 아니, 우리 잘하는데요. 우리 얼마나 잘하는가. 예수님 칭찬은 그대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예수님의 진단은 네가 사랑을 버렸다. 어떤 사랑? 처음 사랑. 위대한 신학자를 승리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개념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행위에 있어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먼저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먼저래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개념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지만 우리의 실제 삶의 행위에 있어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먼저다. 제 사랑 먼저다. 할렐루야.